여러분, 지난 주간, 특히 지난 금요일 얼마나 흥분된 상태에서 보냈습니까? 남과 북을 갈라놓은 군사 분계선을 넘어 남북의 정상이 만났습니다. 단지 5cm밖에 되지 않지만 남북이 분단된 때로부터 하면 73년, 휴전 시점부터 하면 65년 남북을 가르고 사실상 남북 체제를 유지시키는 엄청난 장벽 역할을 해온 그 분계선을 북측의 정상이 넘어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격스러운데, 아마 다 숨죽이면서 마음을 졸이면서 그 순간을 다 지켜봤을 텐데, 그것만으로도 감격스러운데, 넘어온 김정은 위원장대로 우리 문 대통령이 그랬죠. 저는 언제 분계선 넘어갈 수 있습니까? 지금 넘어가 볼까요? 이 또한 극적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남과 북의 인사들이 넘나들었지만 북의 체제를 대표하는 사람이 그 경계선을 넘은 의미는 막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뜻이 있다면 넘어서지 못할 장벽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역사적 쾌거입니다. 이로써 분단의 상징이었던 분계선은 이제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아마 계속 대풀이해서 영상을 보고 그 얘기를 해도 지루하지 않을 만큼 아직도 우리에게는 큰 감동의 그 여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평화 새로운 역사, 그 역사가 시작되는 그 감격적인 시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본문 말씀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에 관한 이야기로서 좀 이례적인 성격을 띈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에서 기적 이야기는 흔치 않은데, 이 이야기는 초자연적 기적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만은 이 이야기의 초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한 시대, 19세기의 서구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두고 많은 논란을 벌였습니다. 빌립보에서 그런 사건이 과연 일어난 것이 사실이냐? 그걸 문제 삼았고, 그때 지진이 정말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 이렇게 접근한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사도행전에서 해석하기 가장 곤란한 본문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봤습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지만 그 기적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 이야기가 전하는 진실이 무엇이냐, 그 이야기의 초점이 무엇이냐를 문제 삼으면 기적 사건의 사실 여부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적 이야기가 전하는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환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갇혀있다는 사실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터전이 흔들리고 문들이 열렸으며 죄수들의 수갑과 착고가 풀렸습니다. 잠에서 깨어 갑작스런 그 사태를 알아차린 간수는 틀림없이 죄수들이 다 탈옥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문책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는 그대로 있어. 말하자면 당신이 문책당해야 할 일이 없으니까 절망하지 말라는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그 극적인 사태를 경험하고 이 이방인 간수는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후하게 대접을 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극적인 기적 사건의 진실은 바울과 실라의 자유함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감옥의 장벽은 처음부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감옥의 장벽 안에 갇힌 상태에서도 그들은 스스로의 행동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대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장벽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어떤 장벽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처음부터 장벽이 문제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 물리적인 장벽이 무너지고 자신들에게 채워진 수갑과 착고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탈옥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증언해 줍니다. 이미 없는 장벽이기에 그 장벽을 넘어서는 것도 새삼스러울 것이 없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과 실라의 마음은, 그들의 믿음은 그 어떤 조건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감옥의 장벽은 사도의 일행을 이들을 불온하게 여기는 당국이 그어놓은 선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체험한 이 사건은 마치 구약 성서의 주인공 다니엘이 경험했던 사건을 그대로 연상시킵니다. 아마 성서의 세계에 익숙한 분들은 다 금방 기억하실 겁니다. 페르시아의 국가신을 숭배하라는 다리우스 황제의 법령을 어긴 죄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갇힙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니까 그 사자굴에 갇혔어도 무사히 아무 탈 없이 살아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뜻하는 바가 뭘까요? 마치 사자굴처럼 이 세상의 지배적인 법칙이, 지배적인 가치관이 우리를 압도한다고 하더라도 할지라도 그것이 참 생명을 보장해 주는 길이 아닐 때 그것을 거부하고 참 생명의 길을 따름으로써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진정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얘기입니다. 소위 그렇게 엄혹하게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압박한다 하더라도 그거에 매이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참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본문 이 이야기의 진실은 물리적인 차원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렸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그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옥문이 열려있든 닫혀있든 상관없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리스도인으로 자유함을 누렸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이 기적 이야기의 진실입니다.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처음부터 그들에게 감옥문은, 그 믿음에서 볼 것 같으면은 처음부터 감옥문은 활짝 열려 있었던 셈입니다. 그들은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줬습니다. 마치 평화의 의지가 있을 때 그 분계선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은 것과 똑같은 그런 사태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이 이야기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단순히 바울과 실라의 두 사람에게 한정된 그런 경험이 아니라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전형화된 이야기입니다. 이방인 간수, 여기 등장하는 이방인 간수의 놀람 역시 당시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일반인들의 그 놀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역시 제가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했습니다만 우선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일반 사람들이 믿는 신과는 전혀 다른 신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신을 믿었기에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갔고 그러니까 전혀 다른 방식으로 믿고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추구했습니다. 당시 일반 사람들이 믿는 신이 어떤 신들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피터, 뭐 그리스어로는 제우스라고 하죠. 뭐 디아나, 이시스, 미트라 등등등 굉장히 많은 그런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 신들은 자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재물을 요구했고 재관들에게 돈을 기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신들은 마치 인간들처럼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들을 섬긴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B를 맞춰주면 잘 살 수 있고 B를 거슬리면 혼난다. 그 신들을 믿는 믿음의 바탕은 무엇이었을까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으로 믿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밑보이면 큰일 난다. 잘 보여야지. 이것이 그 신들에 대한 믿음을 지탱하는 밑바탕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랑을 펼치시고 그 사랑을 통해 인간들 사이에서 사랑을 불러일으킨다고 믿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밑바탕입니다. 그 믿음은 이방인들과는 전혀 다른 윤리관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윤리관에, 이방인들의 그 윤리관과는 전혀 그 윤리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했습니다. 이 이방인들, 다시 말해서 당시에 일반인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의 그 축제를 위해서 그 축제 비용을 징세당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 축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거리와 쓰레기장에 버려진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 그 공동기금에 자발적으로 기부를 했습니다. 헛되이 쓰이는 그 신전에 뭘 바치는 의미 아니라 이 고아들을 살리기 위한 공동의 기금에 자발적으로 기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광산에서 강제 노역을 하거나 섬에 유배된 사람들과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음식과 약을 주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죽어서도 무덤에 묻힐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과 죄수들에게는 자비로 스스로 비용을 마련해서 관을 사서 그들을 매장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당시 지배체제의 당국자들에게는 불온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에게는 경이로운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떤 지배체제라고 하는 것은 그 지배체제는 그 체제 아래 있는 사람들이 군말 없이 그 체제를 용인하고 순종할 때 지켜집니다. 로마의 국법을 따라야 하고 그 체제를 뒷받침하는 세계관, 다시 말해서 그 종교를 따라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거슬렀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 체제에 순응하는 것이 순리라고 믿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체제가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자발적으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두려움에서 오는 순응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런 것과 상관없이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러니 일반 사람들이 이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바로 앞에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된 사연이 무엇인지 밝혀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져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도시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여자 노예입니다. 그 여자 덕분에 그 주인들, 성선이 뵙게 됐습니다. 그 흔히 고대사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은 신성한 어떤 영매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들이 복수로 되는데 이것은 어떤 단체, 요즘 말로 하면 회사라고 봐도 좋을 겁니다. 기업이라고 봐도 좋을 겁니다. 이들을 통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통해서 돈벌이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신성한 말을 하는데 여기 돈 내라. 그렇게 붙잡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노예로서 이 여인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돈벌이를 이 여인을 통해서 그 기업은 돈벌이를 그야말로 자신의 정신을 잃어 혼을 잃어버린 사람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돈벌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여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에 그 희망이 사라진 것에 분격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고발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을 고발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 일행이 감옥에 갇힌 사연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잘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인을 자유롭게 한 것입니다. 귀신에 붙들린 상태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게 해준 것입니다. 그 일을 보고 격분한 것은 그 여인이 아닙니다. 그 여자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사람들을 자신들의 종으로, 죄인으로 얽어매 놓아야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아야, 종북주의자로 몰아야,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여인에게 자유를 선사한 바울의 행위는 그들에게 당연히 체제를 교란시키는 불온한 행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체제가 엄연히 살아있는 그 현실에서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서는 그 자신들을 불온하게 보는 시선과 그 시선에 따른 체제와 감옥은 애당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귀신에 붙들린 사람에게 자유를 선사하고 바로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혔으나 그 상황에 아랑곳도 없이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사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앞뒤로 제법 길게 이어지는 그 이 빌립보에서의 그 사건에 관한 이야기는 일관되게 그 진실을 밑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여러분, 뒷이야기를 볼 것 같으면요, 이미 사도 바울 일행이 감옥에서 빠져나가 간수의 집에서 대접을 받고 한밤을 보냈는데 아침에 그때서야 치안관들의 부하들이 와서 석방 소식을 알려줍니다. 이미 관에서 석방 소식을 얘기하기 전에 이미 가서 자유로운 몸으로 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서야 치안관들이 달려서 석방을 선포합니다. 이제 선언하는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얼마나 그 상황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바울은 거기서 경노합니다. 붙잡아갔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슬그머니 석방 조치를 취하느냐고 하면서 치안관들이 직접 치안 너희들 말고 책임자 나와 오라고 그래. 치안관 직접 오라고 그래. 경찰서장 오라고 그래. 법원장 오라고 그래. 그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치안관들이 결국 직접 와서 사과를 하고 공식적인 석방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태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통쾌한 얘기입니까? 지금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사태, 이 유사한 사태는. 근데 그 당당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었던 그 당당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그 사실을 이 사도행전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70여 년 분단의 세월을 살아왔고 그 분단은 남과 북의 사회를 각각 체제의 감옥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북은 전체주의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자유롭지 않느냐? 아니요. 저는 여기도 감옥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쪽의 비교적 자유로운 사회라고 하지만 금기의 선을 넘어설 수 없다는 점에서 강구한 체제를 구축해온 것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분단체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는 이 사회는 엄연한 공공연한 헌법이 있지만 그 헌법과는 다른 이면 헌법이 존재하는 사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면 헌법이 뭡니까? 냉전의식입니다. 헌법에서 누구나 존엄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있다고 보장하고 있지만 북쪽에 동작하거나 다른 얘기를 하면 빨갱이라고 낙인 찍히면 그 사람의 기본권은 다 정지가 되어버리는 사회가 우리 사회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 헌법이 아니라 이면 헌법이 사실상 우리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사회가 그런 점에서 보면 여전히 물리적으로 분리돼서 섬이 됐을 뿐만 아니라 사상이라는 면에 있어서도 감옥과 같은 시절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북쪽만 두고 뭐라고 할 계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면은 남쪽 그 역시 못지않았다. 외관상으로 보면 훨씬 자유롭지만 그 강고한 체제가 흔들리고 이제 그야말로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평화의 그 번영의 시대가 열리는 전환기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오늘의 이 역사적 전환은 결코 한순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며 결코 한두 사람의 결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대통령 잘 뽑았다. 보수단체에서도 대통령을 문 대통령을 오해해서 미안하다. 이제 죽기 전에 그 가족을 북의 가족을 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훌륭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쪽의 김정은 위원장의 용담, 우리는 아무리 지금 이 국면에서 칭찬해도 무리하지 않을 겁니다. 그 역할을 존중하지만 단지 그 두 사람의 용담에 의해서 한순간의 용담에 의해서만 이 국면은 지금 이 그 돌파를 한 것은 그분들의 몫이었지만 결코 그 두 사람의 용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분단 이래 아까 얘기했던 그 엄혹한 체제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그 장벽을 넘어서고자 꿈꾸며 행동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의 용기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역사적 순간을 우리는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위대한 자유혼을 지닌 선각자들, 아니 평범하게 하고 싶은 말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을 하고자 하는 그런 평범한 그 자유를 갈망하는 평범한 민초들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것입니다. 그 다차제의 감옥에 갇혀서 꼼짝 못하고 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게 꿈을 꾼 사람들이 있고 헌신한 사람들이 살아있었기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역사적 순간을 맞이하면서 그 위대한 자유혼의 혼이 갈망했던 꿈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989년 북한을 방문하였던 문익환 목사의 목사님의 시 잠꼬대 아닌 잠꼬대의 한 대목을 긴 멋입니다만은 다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 한 대목을 오늘 각별히 또 환기하고 싶습니다. 아마 되게 그때 태어나지 않은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때 그 시대를 살았던 때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난 올해 안으로 평양으로 갈 거야. 기어코 가고 말 거야. 이건 잠꼬대가 아니라고, 농담이 아니라고, 이건 진담이라고. 난 걸어서라도 갈 테니까, 임진강을 헤엄쳐서라도 갈 테니까, 그러다가 총에라도 맞아 죽는 날이면, 그야 하는 수 없지. 구름처럼 바람처럼 넋으로 살아가는 거지. 이 시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호련이 정말로 넘어갔어. 다들 정신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 심지어 제야에서도 소영웅주의에 사로잡혀서 그런 짓을 했다고. 그래서 얼마나 그 경직된 그 국면을 다시 만들어냈느냐. 공안정국을 만들어냈느냐. 그 덕분에, 그 바람에 그런 빗소리가 빗발쳐서. 그러나 그런 성각자들이 있었기에 그렇게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갈라져 있는 그 분계선을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그런 진정한 자유함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역사는 가능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도한 이 놀라운 역사적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을 목도하면서 대하는 그 오늘 말씀의 의미를 새길 때 다시 한번 그 자유원이 외쳤던 그 꿈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겨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몫이 무엇인지 일깨워주는 그런 꿈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냉전의 논리에 편승해서 상대를 악마화하고 자신과 동일하지 않은 사람을 정당한 상대로 대하지 않고 편견에 기초해서 혐오와 배제의 논리를 퍼뜨리는 것은 자유인의 몫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몫이 아닙니다. 그런 짓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몫이 아닙니다. 누군가 그랬죠? 총성이 울려 퍼지고 서로를 비방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남과 북사이 그런 게 그리우면 이제 떠나시라. 쇼라고 얘기를, 다 쇼라고 얘기하는 누가, 모 정당의 대표가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그래도 그 옛날 그게 그리우면 이제 이 땅을 떠나시라고. 여전히 그런 냉전 의식에 사로잡혀서 서로를 가르고 그런 논리를 펼치면 그것은 자유인의 몫이 아닙니다. 노예들의 외침일 뿐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의 몫은 절대로 아닙니다. 유감스럽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몫을만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몫이 아닙니다. 그 무엇이든 사람과 사람을 가르고 그래서 그 어떤 존재이든 자유를 구속하는 장벽에 맞서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몫입니다. 오늘 이 역사의 전환기에 우리가 그 몫을 온전히 감당하기로 제3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